이번주는 저희들이 교독에는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44절 너 마음을 다하고란 제목을 보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핍박이 심한 북한 그 지하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문맥에서 무슨 뜻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33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무슨 뜻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절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세금에 관한 질문을 답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즉그 동전에 가이사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부터 왔으므로 또 우리가 그 세금도 바쳐야 되죠. 그 세상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답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오늘 18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에 와서 물으되 사두개인들은 부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즉 죽음 후에 삶이 없다고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만 믿는 자다.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그 모세오경이 나와 있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도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돌아가서 그를 맞이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의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죠. 우리 한국은 옛날 경우에는 이제 형이 아들 없이 이제 만약 죽게 되면은 그 동생이 그 아들 있으면 그 양자로 그형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관습으로 우리 한국은 하는데 이 이스라엘 경우에는 아예 그 이제 형이 죽고 그게 없으면은 결국은 그 가부가 그 동생과 살아서 그 가부가 바로 그 형의 그 씨를 잇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예가 창세기 38장 6절 8절에 나오는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래서 아들이 죽었죠. 그건 다말 가부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오난 자기 둘째 아들 보고 형수를 너 아내를 삼아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너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이와 같은 것을 볼수 있고 20절 칠령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할 때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할 때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은 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들은 부활 때, 즉 하느님 나라에서는 비합리적인 경우로 그 기술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느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을 모르고 두 번째는 하느님 능력을 몰랐다. 그러면 잘못 이해했다. 그걸 설명하지.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알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씀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그 하늘에 준비하는 그 맨션 그쪽으로 가게 되고, 만약 우리 삶에 주님 재림하게 되면은 이미 먼저 죽은 믿는 자들이 그 새로운 육을 그 가지게 돼가지고 하늘에서 말이죠, 육하고 그 영혼과 합쳐서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살은 자들은 그대로 우리의 그 썩어질 육은 바뀌죠. 바뀌어서 하늘에서 만드는 육으로 그 영혼이 주님과 하늘에 만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결혼은 세상의 삶의 하나님 창조의 질서죠. 부부의 사랑의 관계와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들과 관계라든지, 또는 이것을 통해 사회가 형성되고 그 지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죠.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 창조에 여호와의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창조에 그 순서죠.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런데 부활 때는 어찌냐? 부활 때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것, 저 주님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 때는 그와 같은 어떤 새로 뭐 애를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부부를 알아보지 못하는 뜻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관계. 그 요한계시 21장 2절 3절 볼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우리 모두가 신부고 예수님이 남편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느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라고 말씀하셨죠.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현재형이죠. 이삭의 하나님이요 현재형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즉 출애굽기 3절 6절을 인용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 모세 보고 모세가 살을 당시에 이미 죽었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육은 흙으로 갔지만 그의 영혼은 살아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해놨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으로 있죠. 생기의 그 코를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 Living soul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볼때 soul을 보시지 우리의 육 썩어질 육체가 우리 아이덴티티로 우리의 주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이다. 성령이 있는 그 영, 그것을 하나님 호흡이 있는 영, 그게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몸은 죽어도 육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이를 두려워하라고 되겠죠. 몸과 영혼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있는 그냥 현아를 보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이시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들은 알 수 있죠.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을. 첫째 부활 때 이제 그 휴거에서 부활하는 그룹이 있고 또는 대환을 통해서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경우, 그게 첫째 부활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하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즉 살아있는 영, 그 생명의 하나님이여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십니다. 육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그 하나님이다. 28절 볼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서기관 뭡니까? 성경을 카피하고 이것을 가르치게끔 하는 자죠. 그 말씀을 그 라이팅으로 그 글로 적어서 사용하는 자죠.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 무엇이냐니까. 구약에 수많은 계명들이 있죠. 그 첫째 계명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100%입니다. 나누지 않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혼을 다하고 소울을 빼라. 둘째는 이것이 너의 옷이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즉 성령의 그 열매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저쪽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넘쳐서 이곳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구약에 나와있죠.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와있고 그 다음 레위기 19장 18절 후반전에 나와있습니다. 너 이웃 사랑이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너 이웃 사랑이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3절 서기관이 되어 선생님 올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참이나이다. 동의하죠. 아멘.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나이다. 이것은 대답을 잘했죠. 이 뜻은 번제물과 기타 제물은 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거기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랑을 넘어가죠. 34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을 보시기로시되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멀지 않다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 가깝다는 게 멀지 않다. 가깝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 즉 아직 구원은 되지 않았는데 이건 왜냐 히브리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장차 올 좋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그림자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널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걸로 보여 거기서 온전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자뿐이다. 이걸 알고 있죠. 그러나 이들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깝다. 여기까지는 그림자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뒤에 거를 아직 믿지 못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직 못 들었다. 그 다음에 이걸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죠. 믿게 되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게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하나님 인친 자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냐. 그래서 이들의 그 제도는 가부장 제도죠. 즉 그 아들이 그 첫 맏아들이 있거나 이 가부장적이죠. 아버지가 생존이 있을 때 장자가 가정의 대표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다음 장자 가정의 대표가 되죠.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성령에 감동되었다가 예수님이 말씀했고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님이 주님께 이랬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께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너 원수를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한국 개역 성경은 여호와께서라고 번역했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되 내가 여호와가 너 원수 그 주님의 원수들로 너 발편에 대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전반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 안에 감동을 된 거다. 교훈과 책망과 바라임과 의료 교육과 유익하니 하나님 감동을 되었죠. 또 우리가 그 베드로가 이 구절을 설명했는데 사도행전 2장 34절 36절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서 다윗이 이미 죽었는데 다윗이 당시에 시편 110편을 적을 때 성령의 감동을 적어대요.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여호와님께서 내 주께 바로 메시아를 뜻하죠.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원수로 그 다윗의 원수 그래 그리스도 너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도라 하였으니 그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우리 구약에서 말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죠. 그 메시아를 주라 하셨죠.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말씀이 되겠느냐 rhetorical question 반어법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 예수님이 다윗이 왜 주라고 했겠느냐 너 발증에 너 원수와 바로 주야 원수 그 두 번 주여 그러므로 이것은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다윗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라 하였느냐 반어법적으로 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8. 예수께서 가르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이거는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본인 영광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본인이 높은 자리에 들어가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은 아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 주님이 말씀했는데 청함을 받을 때 차례에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들어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겸손하는 얘기죠. 40절 그들의 가부의 가선을 삼키며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 즉 본인의 불이익을 취하죠. 가부의 가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질적인 것이 양적인 게 아니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이다. No way. 기도는 질적이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이래서 서기관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자죠. 그래서 말씀을 다루는 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선생의 심판은 더욱더 무겁다고 얘기했죠.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견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러지고 근로적인 말은 실수했기 때문에 되지 말라 했죠. 그 다음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면 돕는가를 보실서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즉 고란트, 1센트의 4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작은 그 돈이었죠. 예수께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이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부의 입장, 가부의 마음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그 내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복가서 있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악기는 즉 희생기요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비용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부는 희생으로 드렸고 다른 데는 풍족한 것들. 그래서 그 헌금의 그 밸류가 가치가 즉 가부에게 훨씬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볼게요.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지 너희가 모세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거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문맥 무슨 뜻이며 우리 삶의 대증하소. 즉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전부 다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썩어지는 그 유괴하는 게 아니고 그에 있는 그 혼을 본다는 거죠. 영혼을. 그래서 living soul, 영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 품에 있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관계는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뭐 거지 나스라고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부활할 때 그들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죽고 났으면 죽으면 그걸 끝나지. 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현재형을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항상 그 혼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소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그 육에 있는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울을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해서 믿고 그것을 더욱더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항상 그 포커스가 해야 될 것을. 그럼 저희들을 이 교회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말씀 가리키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해서 성령의 그 말씀 역사에서 그 믿음에 그 여러 가지의 그 행함들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그와 같은 살아갔던 느낄 수 있고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은 하나의 그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거기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번제물 드리고 제물 드려야 된다는 그것을 뜻하고 했고 우리 삶도 그렇게 적용돼야죠.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헌금 헌물도 그렇죠. 주어진 거 있으면 기쁜 마음 드리면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사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 말씀한 대로 주를 대하듯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43절 예수께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삶을 어떻게 정하세요? 즉 가부는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생활을 하는 그 생활비를 드렸죠. 그 양은 비단 작을지라 하나님들 헌금의 가치는 그 양이 아니라 거기에는 마음이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마음 드리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그 주된 그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